성전 너머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 또몸 아픈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의 나라다. 그 무너진 성전, 이미 없어진 성전, 그 너머에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안식을 얻게 되는 사건을 공부를 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갔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명단을 보고 싶어요. 그 나라의 식탁에 누가 앉아 있을까? 누구의 이름이 초청장에 적혀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장면은 간단하게 잔치입니다. 잔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가십니다. 우리 1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노려보는 겁니다. 식탁은 차려졌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웰컴하는 식탁은 아니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재판정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탁을 잘 알죠. 겉으로는 웃고 음식을 나누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재고 점수를 매기는 자리. 잔치에 가면은 누구 옆에 앉아 있지?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 계산하는 식탁이에요. 테이블 세팅이 누가복음을 읽는 AD 90년대 사회상을 말해주는 세팅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60년 후 이야기죠. 성전이 파괴된 후 20년 이야기죠. 그 세상 한복판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1절에서 6절. 2절을 보시면은 주의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처음 들어보죠. Swollen, 몸이 퉁퉁 부은 환자입니다. 수종병을 영어로 dropsy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읽으면 영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앞에 hy가 빠져버렸어요. high drops예요. 두원 법칙에 의하면 high라는 말이 몸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나면서 탈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drops가 됐는데 분해해 보면 그 hydro는 물입니다. ups이라는 거 optic이에요. 몸에 물이 많아가지고 퉁퉁 부은 듯이 보이는 병이라는 것이죠. 수종병입니다. 간이 안 좋다든지 콩팥이 안 좋으면 그런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나오는 스토리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고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을 탐욕이 있는 상징으로 봤어요. 몸이 부으니까. 끝없이 목이 마르죠. 그러니까 마실수록 더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 먹어도 더 먹고 싶은 사람, 가질수록 더 갈망하고 채울수록 더 비어가는 병이 수종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진짜 병들었습니까? 네. 식탁에 둘러앉아 좋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100만 불 기부한 사람은 저기 앉고, 200만 불은 여기 앉고, 300만 불은 여기 앉고.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님들을 내가 다 초대해야 돼. 그래야 우리 집사님도 나를 앞으로 초대할 거니까. 예.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혼의 수종병자인 것입니다. 정작 병들었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한 사람이 오히려 이 잔치상에서는 제일 건강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일단 병부터 고쳐주시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물어봐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환자의 손을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그냥 두겠느냐? 예. 안식일, 어떤 날인지 우리 지난주에 다 배웠습니다. 부기가 올라 차오른 그 물기를 빼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회복의 날이죠. 우물에 빠진 짐승도 끌어올리는 판에, 아니, 어찌 사람을 안 건질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가장 약한 자를 먼저 건져 올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손님들이 서로 좋은 자리로 앉는 것을 곁눈질로 보고 계세요.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곁눈질해서 보십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부끄러워 말석에 내려가게 돼. 차라리 말석에 앉아 있어. 그러면 주인이 와서, 오, 보시오. 이제 여기 높은 자리에 좀 가까이 오시죠. 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추세술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11절에,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도 제가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2절에 말은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은 게 있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혹은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 14장, 그다음 18장까지 이래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누가 낮춰주고 누가 높이는가요? 이 세상은 그 나라하고 반대지 않습니까? 자리를 자기 손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밀기도 하고 밟고 올라가 버리고 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끝없는 갈증, 수종병 생각이 나시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그 자리를 정해 주시는 손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기 말석에 계시는 군사님을 이 자리에 불러서 앉히신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군사님 내 옆에 앉으십시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아까 마리아 창가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도 왔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텍스트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 신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의 이름이 Magnificat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을 이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한테도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에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가품이 될까 함이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the poor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이 사람들을 청하라. 이 사람들은 흠이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성전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 예배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명단에서 지워진 이름들입니다. 성전은 이 사람들한테 문을 꽉 닫아놨다는 것이죠. 근데 90년대니까.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남아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가난한 자, 불구자, 저는 사람, 소경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부숴버린 거예요. 로마가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우리 성경을 읽는 후대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 부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불구자, 저는 자, 소경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세요, 지금? 성전이 지워버린 그 이름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첫 손님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밖으로 쫓아낸 자들을, 성전이 이제 없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저는 자와 소경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 같지요. They received. 그런데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자, 14절을 이제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건강은 뭐 아예 안 좋고 갚을 능력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 테이블에 앉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 되겠죠? 갚을 수 없는 자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된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테이블의 자격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세상의 셈법은 초대하면 초대받을 수 있다.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뭔가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갚을 수 있는 society,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갚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구이고 저는 사람들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우리 영혼도 가난하고 불구이고 저는 자이고 우리 영혼도 보지 못하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는 말로 기억을 되살립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 에피스코팔이라고 했죠. 방문하심, 권고하심, 혹은 권념하심, 우물에 빠진 우리를 안식일에 건져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 AI 세상입니다. 인공지능이 시를 씁니다. 프로그래밍까지 해버려요. 코딩까지 해버려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왕관을 씌우셨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높이는 사람은 낮추시고 낮은 사람을 높이신다는 요 컨셉하고 뭐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합니다. 이게 AI가 출현하면서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을 휴마니타스라 그래요. 인간성. AI가 쓰면 쓸수록 이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완제로 데이터하고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셈한다는 것이죠. AI는 계산일 뿐입니다. AI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우리 인간을 위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냥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만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시편 8편의 시인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자기를 이제 사람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나 인자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에노시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벤 아담이라는 그 단어의 출처를 쭉 파고 들어가면 재미가 있어요. 에노시는 모탈이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데피니션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노시가. 아까 제가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Incurable. 낫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수종병 걸린 그 사람 자체가 우리 사람이에요. Incurable. 혹은 연약하다 해가지고 weak.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인자 요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인자는 사람 인자고 자자는 아들 자자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에요. 그 벤자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담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담에 대해서는 고유명사 아담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보통 명사예요. 아담, 아담아. 이게 dust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흙에서 만들었죠. 흙에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별거 없는 거예요.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편을 썼던 시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인간론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다. 근데 그 존재를 시로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아이고 사람이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흙에서 나온 이 물건을 무엇이길래 주께서 케어해 주세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식탁에 하나님이 있는데 다 흙인 여러분들이 구부러가지고 생기를 돋게 해가지고 여기 식탁에 더 앉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 인간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된 것. 옛날에는 흙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맞상 식사를 할 수 있는 엄청나게 존귀하게 바뀌어져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humanitas, 우리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질은 다윗 이전에는 흙이에요. 그러나 다윗 이후에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자, 너무나 존귀한. 근데 그 존귀함을 대표하시고 대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존귀한 인간을 누가 손가락질하며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까? AI가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포인트.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난 월요일 날 인간 존재가 얼마나 존엄한가, Magnifica Humanitas라는 발표문이 나왔어요. 교회가 말해주기 위해서. AI에 대해서 뭘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휴먼빙이 뭔지 모르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AI에 휘둘리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인 거죠. 인간의 존엄성은 기능이나 효율이 아닙니다. 셈법이 아니에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AI의 기술이 우리를 위해 봉사해야죠. 우리 인간이 AI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휴머니즘이란 말 자체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수종증 환자의 비정상적인 부기를 빼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술 만능주의의 AI로 퉁퉁 불어터진 현대 문명의 마음의 부기를 빼내고 흙에서 온 나약한 존재 아담, 얼마나 고귀한 영광의 왕관을 쓴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누구를 풍요롭게 하고 누구를 남겨둡니까? 누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누가 식탁 바깥에 문 밖에 있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AI의 손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손익으로 캘큘레이션 하는 식탁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테이블을 준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명단을 작성하셔서 그 초청장 속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저런 자, 소경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그 나라의 명단입니다. 거기에 우리 새길 성도님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명단에서 지워졌더라도 그 식탁의 명단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 축하하십니까? 아이고, 그렇네요. 동의합니다. 성전이 닫아버린 그문 너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우리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그분이 오늘도 끝자리에 앉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시어 올라와 앉아라. 기도하십시다. 계산으로, 통계로 우리를 압살하는 AI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불구자요, 전원자요, 소경인 저희들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식탁에서 기뻐하는 그 소망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